달란트 비유는 흔히 은사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한 달란트와 같이 작은 은사라도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이것이 조금 아쉬운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탈란톤 이 말은 1세기에 원래는 금이나 은을 측정하는 단위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에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에 해당하는 돈을 종들에게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달란트는 화폐 단위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탈란톤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탤런트가 나왔는데 그 탤런트의 뜻이 은사, 재능이란 뜻이죠. 혼돈이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직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이 순간이 은사의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하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 있죠. 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이 문맥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뒤에 26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시작됩니다. 고난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비유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면 이 비유를 주신 주님의 의도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도 곧 멀리 가실 때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에 집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동시에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가 1세기 그의 청중들에게 왜 이 비유를 다시 들려주었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세기 후반, 우리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대충을 살펴보았습니다. 1세기 후반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안팎으로부터 갖가지 위험과 도전들이 교회에 다가왔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불신 이웃들로부터 소외와 비방을 당했습니다. 교회 안으로부터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혔다고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와 요한서신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리더들 사이에서는 충돌과 마찰이 일어나서 또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1세기 후반 60년대에 들어가면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이 전쟁의 기운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 전쟁에 휘말린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러한 상황들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명령을 포기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과연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는가, 그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질문하는 상황 속에서 마태가 붓을 든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이 땅 위에 계시지 않는 지금 주님의 종이요 제자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저는 이러한 제자도의 관점에서 달란트 비유를 들여다보고 몇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는 이 달란트의 정체가 무엇이냐, 달란트가 상징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주인이 떠날 때 종들에게 맡기고 간 것이 무엇이냐. 흔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이 주인의 말 때문에 우리는 달란트를 아주 작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돈인지 아세요? 여기 건장한 청년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년 365일 가운데 300일을 일해서 그 돈을 다 모았어요. 쓰지 않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되죠. 그 300데나리온을 몇 년간 모아야 6000데나리온이 될까요? 20년이요. 이 가운데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20년 동안 그 돈을 모으면 6억이 되죠. 5천만 원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10억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 달란트의 현재적인 가치는 10억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던 하나님 나라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들은 그 비유 속에 1세기 사람들의 통념을 거슬러가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통념을 거슬러가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달란트 비유 가운데 주인이 어마어마한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달란트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엄청나게 큰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또 다른 비유들, 열처녀의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보여주듯이 그분은 반드시 돌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것에 대해서 그 열매를 또한 반드시 확인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맡기고 가신 그 달란트,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마태복음의 또 다른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21장 33절에서 이렇게 하게 하죠.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도 한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죠. 상황이 아주 유사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다가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종들을 보내어서 그 포도원으로부터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쳐 죽였다. 이 악한 농부들이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41절입니다. 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던졌을 때 거기에 이 악한 농부가 바로 자기 자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5절에 의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4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에 마태복음에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교회로 옮겼다,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로부터도 또한 제자들로부터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유대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귀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했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열방에 전하는 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교회에게 다시 귀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포도원에서 달란트로. 물건이 바뀌었을 뿐 주님이 던지려는 질문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을 예수께서는 순종하셨는데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될 것이냐. 그렇다면 주인이 남기고 간 그 어마어마한 재산, 달란트가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 볼 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과 교회에 남기고 가신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열매를 확인할 그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첫 번째 복음의 선포가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의 포인트는 오히려 그 천국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하시는 공간을 지칭할 때 성경이 하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늘나라를 마가복음은 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여기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선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선포, 가르침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다른 주인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른 주인의 다스림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 가운데 지금 여기에 임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왜 복음일까요? 내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왜 복음일까요? 그것은 다른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간절히 얻고 싶어하는 그것에 의해서 다스림 받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얻고 싶어하는 그것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그것을 잃을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실제로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21절에서 그것을 너희 마음의 보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가 그것을 잃을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사람의 생각도 나오고 정서적인 반응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랬을 때 감정을 억누르고 말조심을 한다고 그것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잎이 병들었고 나무에 열매가 병들었습니다. 그럼 잎을 따주고 열매를 따준다고 이제는 좋은 열매와 좋은 잎을 맺을까요? 사실은 뿌리에 문제가 있는데 이미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어떤 보물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뿌리와 그 이파리와 열매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치료하지 않고서는 그 열매와 잎을 좋은 열매와 좋은 잎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성소에 있는 보물을 다뤄줘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보물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주인을 절대로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두 주인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누구와 누굽니까? 하나님과 만몬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땅 위의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불만족스럽고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녹슬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 불만족스러운 삶과 불안한 삶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만몬과 그러한 불안한 삶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만몬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불안을 제거할 수 없다고요. 뿌리를 치료하지 않고서는 열매와 잎을 해결할 수 없다고요. 인간은 자신이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그것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그것의 종노릇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복음은 이러한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단순하고도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안과 불만족스러운 삶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그 단락을 결론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든 마태복음이든 우리가 거짓된 주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약속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 가운데 우리 내 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보물 있죠? 그것을 내려놓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왜 달란트를 남기는 일에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남기는 일에 그렇게 간절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면 그리고 그 복음이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쉽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헛된 주인의 노예로 살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복음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에게 위탁하고 떠나셨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요즘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동일한 질문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께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복음을 맡겨놓으신 곳이에요. 그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 복음을 교회에게다 맡겨놓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교회가 이 복음의 열매를 남기는 일에 얼마나 서툰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묻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에서 그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종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뭐가 두려웠다는 것일까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갔다가 장사를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달란트를 다 잃을 수 있잖아요. 달란트를 다 잃을까 봐. 장사를 하기도 전에 많은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땅에 파묻어 두었던 것이죠. 주인은 이 종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주인은 이 종을 게으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기 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가 주인의 명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자신을 던졌어야죠. 여러분, 두려움이 들 때 사람이 자기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안전지대 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해요.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을 때 그 달란트에 대한 이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윤 아직 보이지 않죠? 두려움에 붙잡힌 이 종은 주인의 명을 무겁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에 붙잡혔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을 감당치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안전지대를 포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에 보면 많은 악한 죄들 가운데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불렀죠. 게으른 것이 왜 악한 것입니까? 주인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말을 자세히 보면 과연 이 종이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죠.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아주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효과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실패할 미래의 제자들입니다. 미래에 실패할 그리스도인들, 미래에 실패할 교회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오늘 우리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왜 증거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불신 이웃들에게도 왜 복음만이 당신이 살 길이라고 담대하게 제시하지 못할까요? 혹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든지 간에 남들보다 뒤처지는 두려움이든지 간에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혹은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어떠한 두려움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전략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던지지 못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혹시 우리가 우리 주인의 마음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길래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일단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인간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들이 삶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으로 모든 삶을 드리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말합니다. 차라리 달란트를 은행에라도 넣어두었으면 이자라도 받을 걸.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이 일에 이 주인의 마음이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에 모인 우리끼리만 즐거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몰희에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마음의 보물들, 그릇된 마음의 보물들, 우상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내려놓으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한 사람들이 증인이었죠.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다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았을 때 내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변화되고 해결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려움이 좀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헌신하죠,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문제들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으면, 그 복음에 헌신하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없애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든지 컴플렉스 덩어리가 되든지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 월등히 아름다운 존재, 그 무언가에 붙잡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잡힐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게 돼요. 언제 치유가 됐는지 모르게 치유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적으로 수용했을 때 나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증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었는지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는지 증언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의 안전지대도 자신의 경계도 담대하게 뛰어넘어간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삶을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자란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복음을 맡겨두신 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헌신하는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아울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인의 성품과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가치와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날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이 다섯 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두 번째 종이 두 달란트를 남겨왔을 때에도 주인은 정확하게 동일한 칭찬을 그 두 종에게 해주었습니다. 주인은 너희가 얼마를 남겨왔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받은 이유가 그들이 남겨온 돈의 액수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남겨왔어도 혹은 그거보다 적게 남겨왔다 하더라도 주인은 동일한 말씀으로 그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주인은 누가 제일 많이 남겨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종들이 말 그대로 주인의 말에 충성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야기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연급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주인의 뜻을 무겁게 받는 것입니다. 충성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주인이 열정을 가진 일에 동일한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다른 주인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고 과연 주인의 부탁을 무겁게 받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에 헌신하려는 자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사역에 가지고 있는 외적인 크기와 숫자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그 일에 외적인 크기와 사이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종이 하는 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달란트 비유에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종이 하는 일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종이 하는 일의 가치는 그 일 자체에 있거나 그 일의 결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종이 하는 일의 가치는 그 일을 맡긴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주인이 크신 분이면 그 큰 주인이 시킨 일은 다 큰 일입니다. 우리는 누가 얼마를 남겼는가에 항상 집중하고 우리의 기준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달란트 남긴 자가 최고의 종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엉뚱하게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는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을 본문에 있지도 않는 말로 대체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게 될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일 수 있죠. 그러나 본문에서 지금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적은 일 다음에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된 종이냐 아니냐가 언제 판가름 나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작고 힘든 일을 많이 맡길 때입니다. 작고 힘든 일을 많이 맡길 때 충성된 종이라면 주인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를 신뢰하고 맡긴다는 사실에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주인의 신뢰를 먹고 종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더 많은 일, 더 큰 일에 대한 기준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이면 다 큰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의 가치는 그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더 큰 일일까요?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많은 주의 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경우를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는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부자도 만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만나고 적게 배운 사람과도 교제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신방하고 병든 사람도 신방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 몇 사람을 놓고 말씀을 나누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처럼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그것 자체로 더 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인이 가치 있다고 여겨서 주인으로부터 부름받은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주인이 시킨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킨 일이면 그 주인이 크신 분이면 그 일의 가치도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자존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일을 해도 그가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려면 예배당 건물에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중을 이끌어 나갈 영적인 리더에까지 많은 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것 자체로 더 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그것이 바로 큰 일이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고 힘든 일을 많이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시킨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1세기 중후반으로 가면서 교회를 둘러싼 외적인 모습들은 제자들을 실망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생각만큼 눈에 보이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추억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 닥친 위기들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에도 회의가 찾아왔겠죠? 과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의 가치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후퇴합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한국교회 역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목격하신 형태로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기대하는 분들의 눈에는 어쩌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후퇴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와 함께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20%나 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의 크기와 사이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가 닥칠 이러한 위기와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주인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부탁한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남아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많은 열매를 남기지 못해도 주인이 시킨 일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람에게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섬기는 주인으로부터 그 주인이 부여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주인이 계셨죠? 그 주인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일에 큰 가치를 두셨습니다. 때로는 99마리의 양떼를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는 가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쏟는 것에 마음을 쏟고 주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싫은데 끝까지 택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최선의 삶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품에 안길 때까지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이야기하죠. 잘하였도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달란트 비유가 초청하는 대로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가치를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주인의 베푸는 주인의 잔치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제자의 길이요 제자도의 영광입니다.